네, 오늘은 마더스 데이입니다. 마더스 데이. 엄마라는 존재는 참으로 형용할 수 없는 대단한 존재이죠. 그렇죠? 저희 집도 엄마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저희 집이 뭐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엄마가 잠깐만 안 보이면 애들은 엄마가 어디 갔냐 그렇게 찾습니다. 아빠를 찾는 이유는 보통 엄마 어디 있냐고 물어볼 때 찾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집안이 보통 마비가 되죠. 아내가 집을 오래 비우면 일반적으로 남편들은 점점 초췌해져 갑니다. 박준영 형제님이 그러셨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 중간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그러나 평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지만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equal, 평등함 혹은 동등함과 same, 똑같음을 구별하지 못해서 요즘 사회의 남자 여자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분명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을 똑같이 평등하게 만드셨고 또 그렇게 대우하십니다. 로마서 5장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주는 선물이 모든 사람 남자와 여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이 똑같고 이퀄하다라는 것을 평등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둘을 분명히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을 보면 6-7절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나니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잠언의 말씀인데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잠언은 지혜 그리고 훈계하는 그러한 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장의 마지막 그 구절들 10절에서 31절까지의 그 구절들을 어떻게 끝내는가 하면 소위 이상적인 어떤 여성상에 대해서 여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잠언의 말씀을 끝냅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에 있어서 영어로 wrap-up 한다 그러죠.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데 이 지혜의 책을 끝맺음을 하면서 결론과 같이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현명한 여인,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남편도 잘해야 하지만 집안에서는 지혜로운 아내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잘 되면 교회도 잘 되고 또 교회가 잘 올바르게 나가면 또한 나라도 사람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매님도 부담 갖진 마시고요. 그렇다고 제가 보기에는 저희 교회 자매님들은 정말 훌륭하게 그렇게 일을 해내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10절을 다시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나가느니라. 이 구절은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현숙한 여인을 찾는다라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이다. 이기 때문에 질문으로 시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현숙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 잘 쓰십니까? 뭐 그렇게 잘 쓰는 쓰여지는 단어 같지는 않은데요. 영어로는 virtuous라는 단어를 현숙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단어들을 보면 어떤 느낌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와닿지가 않을 때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현숙이라는 그런 단어는 현숙하다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우리나라 말로는 어질고 그리고 정숙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한자로 보면요. 이제 현명할 때 쓰이는 현자이고 저는 이제 숙자할 때는 성숙하다 할 때 숙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정숙하다 할 때 숙자더라고요. 그래서 맑다 뭐 이럴 때 정숙하다 이럴 때 쓰는 숙자입니다. 어찌되었건 그런데 히브리어의 단어 뜻을 보면은 우리가 현숙하다라는 단어 자체를 남성에게는 잘 안 쓰죠. 그렇죠? 여성에게 쓰는 어떤 국한적인 단어로 생각이 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 단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뜻이 약간 유능하고 능력 있고 이런 뜻의 의미를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건 남성에게만 쓰지도 않고 여자한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제가 성경을 보거나 우리나라의 단어들을 보면 번역하면서 단어들이 어떤 유교적인 관념을 갖고 있는 단어들로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자라온 환경 내에서 조금 오해하면서 접근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할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성경 읽으면서 가끔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의에 대한 것도 그렇죠. 의롭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는 유교적인 관념에서의 의로움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의 옳다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말이죠. 그래서 우선 이 현숙이라는 그 현숙하다라는 단어라는 번역을 할 때 동양적인 우리나라의 그 관점에서 해석하면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여기 이 잠언에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총체적인 그 여인상의 그 그림은 상당히 이상적으로 보이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다고 불가능하지 않은 그런 어떠한 여인상에 대해서 아내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님의 도움이 있다면 이 현숙한 여인이 불가능하지 않고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현숙한 여인의 가치는 오늘 지금 말씀에 읽은 것처럼 루비보다 더 훨씬 더 나아간다. 그 가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루비는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귀한 보석 중 하나였습니다. 그 가치의 귀중함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가격으로 매겨질 수 없는 그 가치를 현숙한 여인은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계시록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수많은 보석과 진주와 뭐 이런 묘사들이 있죠. 아마도 그 당시에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 내에서 그렇죠? 자기가 알고 있는 귀한 금속과 보석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렇게 가치 있는 그렇게 놀라운 그 장면을 묘사한 것처럼 현숙한 여인의 가치가 루비보다 훨씬 더 귀하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숙한 여인의 그 선한 영향력은 그 가치를 실제로 매기기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프랑스에 위대한 어머니가 있게 하라. 프랑스에는 위대한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엄마가 있으면 아들이 그렇게 있을 것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미국은 어머니는 국민 생활의 최고의 자산이다. 그녀의 성공한 정치가 사업과 예술과 그녀는 성공한 정치가 사업과 예술과 과학자보다 훨씬 더 어머니가 중요하다. 아브라함 링컨도 나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어머니 덕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모든 여인이 당연히 그렇지는 못하겠죠. 사실 우리가 어머니 날에 어머니의 공통적인 어떤 이상적인 어머니의 상, 여인의 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높이지만 사실 세상은 모든 어머니가 또한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머니가 된다라는 것이 원치 않았던 일이었을 수도 있고 언제나 환영받는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물학적인 어떤 모성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도 흔히 뉴스에서 또한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머니가 그다지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고 힘든 기억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모성을 갖는다라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준 여인들이 굉장히 많지만 또한 그렇지 못한 여인들도 간혹 보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현숙한 여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이상적인 어떤 외침에 지나지 않게 들리는 그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들릴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러나 오늘 잠언 마지막 장의 그 마지막 절들에 나와 있는 현숙한 여인들이 가져야 하는 그런 조건들을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내가 좀 부족하다면 나를 바꿔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 같이 기도하고 또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나중에 배우자를 선택할 거라 혹은 자매들이라면 또한 자신도 이렇게 성장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들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 그 조건, 현숙한 여인의 조건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여인을 현숙한 여인의 조건 중 하나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에 그녀의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편안히 신뢰함으로 그가 노략물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리라. 12절 그녀는 자기 평생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선 이 말씀에서 보면 그녀는 매우 충실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녀의 그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편안히 신뢰함으로 라고 쓰여져 있는데 여기서 편안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심하고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심하고 신뢰한다. 영어로 보면 safely trust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안심하고 신뢰한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을 때 정말 안심하고 의심 없이 신뢰한다 라는 이야기인데 그녀가 보이는 그녀가 그 남편에게 보이는 그 있는 그대로 그렇게 믿는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가감 없이 그대로를 믿을 수 있다. 어떤 이중거래, 가식, 딴 생각 이런 것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매우 진실하게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다. 만약 여러분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이 그러시다면 이건 정말 우선적으로 최고의 자매님들인 것이죠. 요즘 한국은 정말 신뢰하기 어려운 사회로 더욱더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혼율이 너무나도 높고 상대방의 그 배우자들을 이렇게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핸드폰에서 녹음을 하고 핸드폰을 찾아보고 서로의 핸드폰을 이러한 일들도 생기게 되고 부부 사이에도 점점점 신뢰에 대한 그 신뢰의 가치가 점점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자신의 아내를 믿지 못하면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싶지만 세상의 경우는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11절 후반을 보면 그가 노략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딴 주머니를 찰 이유도 없고 그대로 남편도 자기 아내들에게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부부 사이의 신뢰는 사실은 어쩌면 사랑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잭 하일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설교를 하면서 결혼이란 사랑보다 커미트먼트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중요한 요소는 커미트먼트다. 커미트먼트는 신뢰하여서 헌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것이 사랑보다 더 중요하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두 번째로 현숙한 여인의 조건에서 우리는 부지런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이것을 다 읽지는 않고 집에 가셔서 오늘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조금 재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의 비슷하지만 그녀는 13절서부터 그녀는 양털과 13절에서 19절 그렇게 봐요. 그녀는 양털과 아마를 구하여 자기 손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한다. 그녀는 상인의 선박들처럼 그녀는 멀리서 음식을 선박이 물건들을 가져오는 것처럼 음식들을 가져온다. 아직 밤이었는데도 그녀는 일어나서 그 집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고 여종들에게 또 몫을 정해준다. 밭을 사서 자기 손으로 열매로 포도원을 세우고 또 허리를 동여매고 힘을 주고 팔을 강하게 한다. 일할 준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장사도 잘하고 그녀의 촛불은 밤에도 꺼지지 않는다. 그녀는 물레에 손을 얹고 손은 물레의 실패를 잡고 열심히 일을 한다.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잠언에서 10장 13절에서 19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일을 하는 모습이죠. 이 구절들을 잘 살피면 부지런하면서도 매우 검소하다라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충분히 하면서 일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어서 24절에도 그녀는 고운 아마포를 만들어 팔고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겨주며 자기 집안의 길을 잘 살피고 27절에 게을리 얻은 빵을 먹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한 대가를 정직하게 바라는 이러한 여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 정말 너무도 풍족하고 넘친다라고 말하는 아내분들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부족하죠. 이것이 이제 여성이 어떤 사람은 일할 수밖에 없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대사회의 꼭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일하는 여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비즈니스를 잘 운영하는 여인으로 보이는 사도행전 보면은 루디아라는 여인 지금으로 따지면 사실은 CEO입니다. CEO 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비즈니스를 아주 잘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성경적으로 일하는 여성에 대해서 결코 금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도리어 부지런히 일하는 여성의 모습에서 현숙한 여성의 모습을 발견한다라고까지 잠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여인의 모습 이것은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숙한 여인에게서는 동정심 혹은 나누는 것에 대해서 매우 관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참으로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뻗으며 아멘. 일반적으로 집을 보면요. 집안을 보면 남자들이 도리어 조금 나누는 데 인색하고요. 아내들이 남들에게 소위 퍼주는 데 아주 잘 하시는 것을 일반적으로 잘 보게 됩니다. 저희 집도 그런데요. 요즘은 좀 피곤해서 좀 덜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어쩔 때는 먹을 것을 잔뜩 제 와이프가 하고 있으면은 왜 이렇게 많이 해? 그러면 누구누구 주려고. 이 얘기가 주로 나오더라고요. 분명 남자와 여자는 같은 가치로 태어나 동등하지만 다르게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거나 사회를 보는 시각이 여성과 남성이 조금은 일반적으로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 사회에서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평등함보다 똑같음을 강조하는 요즘 사회에서는 매우 사람들이 조심해서 얘기하죠.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회에서 보면은 목수 일자리, 건설 노동자들, 간호원들, 직업군인들 뭐 이런 것들을 직종을 생각하면 남성과 여성들이 물론 섞여 있긴 하지만 그 분포는 또 역시 극명하게 나뉘죠. 즉 동등하지만 평등하지만 똑같이 태어나지는 않았다. 다르게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이 다름은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데 마음의 동정심이 있고 더 부드럽게 표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마음이 더 많음을 때때로 또한 자주 보게 됩니다. 남을 퍼주는 아내분을 보게 되면 남편분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퍼지려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아내가 현숙한 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현숙한 여인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또한 자신을 잘 나타냅니다. 22절에 스스로 수놓은 융단 덮개를 만들며 비단 옷과 자주색 옷을 입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매일같이 화려하게 꾸미라는 말씀은 당연히 아닙니다. 영어로 이렇게 presentable 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스스로를 가꾸면서 스스로 나타낼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스스로를 귀히 여기는 데서 나오는데 또한 스스로를 귀히 여기는 것에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는 생명의 존재를 귀히 여기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었을 때 우리의 몸을 귀히 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즉 현숙한 여인은 주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셨기에 자신을 귀히 여길 줄 알고 그러기에 거기에 맞게 자신을 가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남성에게도 적용이 되죠. 당연히 단정하고 깨끗한 외모를 유지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히 스스로 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의 몸을 막 다루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좋지 않게 보실 것입니다. 막 다루면요. 사치하라는 얘기도 결코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자신의 몸도 돌봐야 하고 자신을 그렇게 깨끗하고 정돈되게 꾸미고 가꿀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또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남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현숙한 여성은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에 그녀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입을 열며 자기 혀 속에 친절의 법을 두고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입을 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보니 지혜로웠다가 아니고요. 이야기하기 전에 지혜를 갖고 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이죠. 때로는 입이 거친 사람들도 있고 말로 인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거나 상처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침묵만을 지키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상대방은 복장이 터질 때가 많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날수록 더 웅크리고 말 안 하고 그냥 조용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입을 꾹 다물고 대꾸도 안 하고 좋도 싫다도 얘기 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숙한 여성은 그렇게 입 다물고 반응 안 하여 상대방을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또한 말을 막 쏟아내는 것도 아니고 입을 열기 전에 지혜를 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남편들은 참으로 단순합니다. 칭찬에 매우 약합니다. 칭찬해주면 아마 불구덩이에도 들어갈 겁니다. 남편에 대해서 젊은 자매들이라면 앞으로 만날 남편에 대해서 결코 칭찬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할 뿐만 아니라 남편은 거의 뭐 브레이크댄스를 추게 할 겁니다. 그렇다고 과장하지 마시고요.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지혜롭게 그리고 친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해야 한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교훈이고 너무나 큰 가치입니다. 여러분도 친절한 사람에게는 참 너무 잘 대해주고 싶고 좋은 인상을 받지 않습니까? 교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하죠. 친절한 사람들에게.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친절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럼 이렇게 현숙한 여성들이 있게 되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무엇인가?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능력과 명예로 옷을 삼고 다가올 때를 기뻐하리라. 이것은 큰 보상입니다. 능력과 명예로 옷을 삼는다. 능력과 명예를 입는 것이죠. 그렇죠? 영어로 strength and honor라고 되어 있는데 이 honor라고 하는 것은 인정해 주는 것을 honor라고 합니다. 그렇죠? 좋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가족에게서부터 오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어머님하고도 이제 통화를 이제 하게 되면 화상 통화를 하게 되면 이제 저희 어머니도 저희 자매에게 아이 수정아 참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도 낳고 아들 딸 잘 낳고 애들 너무 잘 키우고 남편도 잘 섬기고 가정 그렇게 꾸리는 건 다 네 덕분이다 이러면서 칭찬하십니다. 이제 90이 다 되신지 90이신데 어머니 눈에 그렇게 좋아 보이시나 보죠. 인간으로서 능력과 명예 어떤 그러한 것을 인정받는 것은 이렇게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위와 같은 그런 현숙한 여성들은 아내들은 그렇게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아갑니다. 또한 다가올 때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는 기쁨이 없을 때도 있고 하루하루 힘든 하루를 보낼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 크고 있는 자식을 생각하며 하지만 또 녹록치 않은 인생이지만 단촐한 가정을 그렇게 또 누리면서 꾸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한 감사, 매일매일 숨이 있는 것에 대한 감사,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소망으로 인한 감사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음을 또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8절,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일어나서 그녀를 가리켜 복받은 자라 하고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들이 덕스럽게 행하였으나 그대는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참 좋은 칭찬이죠. 아내에게. 저도 참 제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이 너무도 큽니다. 제가 제 아내가 없으면 저는 아마 단숨에 아직 좀 그렇게까지 나아지진 않았지만 독거노인으로 아니면 단숨에 초췌해질 것입니다. 진짜로 제 사랑하는 아내가 있기에 이 세상 삶에서도 기쁨이 있고 또 감사함이 더하고 인생의 의미도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아이들도 엄마를 보며 항상 감사해하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자매님에 대해서도 형제님들은 그렇게 지금 자만에 쓰여진 것처럼 그렇게 인정하고 또 말로 표현을 안 하셨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감사하고 인정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현숙한 여성의 조건과 그들이 받는 보상을 생각할 때 이 모든 기초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잠언 31장 30절을 보면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을 두려워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현숙한 여성이 되는 가장 기초가 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믿음에 대한 기초가 없이는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많은 조건들, 다섯 가지의 조건들은 외형적인 것이 되고 말고 그가 갖게 되는 그 보상들은 세상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오직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현숙한 여인의 시작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또한 기초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느 교회의 주일학교 발표 날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다니는 꼬맹이들이 올라와서 막 하는데 성도들 앞에서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꼬마 순서가 돼갖고 딱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긴장을 했는지 머리가 하얗게 된 거죠, 애가. 그래서 짧은 구절이지만 얘기를 못하고 멍하니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있는데 이 관객의 맨 앞줄에 그 아이의 엄마가 이렇게 앉아있었나 봐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갖고 안타까운 마음에 막 이렇게 있는데 아들이 이렇게 하다가 엄마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주 작은 소리로 이렇게 하고 구절을 딱 외웠습니다. 짧은 구절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꼬마가 아, 딱 알아차렸다고 얘기를 하고 고개를 끄덕인 후에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엄마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각 가정의 빛입니다. 부부로 오시는 형제님들, 아내분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교회 자매님들처럼 오늘 말씀들이 그렇게 잘 맞는 분들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각 자매님의 얼굴들을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각 자매님들을 생각하는데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자매님들은 참 현숙한 자매님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젊고 어린 자매님들은 앞으로 이런 현숙한 여성이 되기 위해 갖춰야 될 덕목들을 더욱더 발전시키길 바라고, 젊은 어린 형제들은 그러한 현숙한 여성을 만나 또한 주님 안에서 가정을 잘 이루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모든 자매님들께 축하와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